또 뭐 사이트 개편을 해가지고 네, 창이 떴습니다. 음성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네, 창이 네, 박진타마님이 일발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네, 444 와, 뭔가 특별한 날 같아요. 444, 4는 완전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영어로 10이기 때문에 이 서구권 사람들이 4자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 4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죽을 4자 하고 영화시키는데 서양 사람들은 4자를 좋아한다. 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구조론 프리를 방송한다. 네, 그레스모님, 우선님 반갑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3,440명입니다. 최근 이 선거를 거치면서 구독자가 한 40명 늘었죠. 이제 5명이 입장해 있습니다.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이상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군님 반갑습니다. 그제 총선을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탄핵까지는 못 가지만 어떻게 보면 적이 자멸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쪽수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유권자의 균형감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또 드러눕고 태극기 할배 나오고 난리 불어서 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붕괴해야지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 이겼어. 5% 벌써 큰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는 8% 이겼고 이번에는 5% 이긴 거예요. 근데 5% 이겼는데 어석 차이는 거의 뭐 80석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국힘당들이 빡 돌아가지고 또 들어눕고 난리 부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5% 이겼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0.7% 이겼잖아. 0.7% 이겨놓고 다 먹으려고 저러고 또 마치 100% 이긴 것처럼 개판 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사람이 아니니까 0.7% 이긴 거 가지고 다 먹은 것처럼 100% 이긴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5% 이겼으니까 5% 이긴 만큼만 행동하자. 그래서 적이 자멸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역시 이론이 맞다. 구조론이 맞다. 밸런스의 원리가 작동한다. 우리 쪽으로 밸런스가 기울면 또 저쪽으로 기울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노무현 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 쪽으로 밸런스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중동이 또 밸런스를 기울였어. 또 종편이 나타나서 밸런스를 기울였어. 그러니까 김어준이 또 밸런스를 우리 쪽으로 움직였는데 또 일베가 나타나서 저쪽으로 움직이고 팟캐스트가 등장하고 유튜브가 등장하고 계속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또 갑자기 야 해가지고 공격 축구를 하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꼭 반대로 반동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만큼 지고 진 만큼 이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문재인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대선을 진 거예요. 대선을 0.7% 줬는데 저쪽이 다 먹은 것처럼 100% 이긴 것처럼 사기를 쳤기 때문에 또 다시 저울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조중동이 사기 쳐서 저들이 자멸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고. 그럼 사람들이 민주당은 잘한 게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래 그게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고. 정치는 원래 자살골 넣기 시작해요. 이게 구조론이라는 거죠. 구조론 마이너스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올라가는 건 없고 적이 잘못해서 내려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받은 쪽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잘한 사람이 누가 있냐? 없어요. 지금까지 잘한 대통령은 없어. 박정희 뭐 일본하고 굴욕 외교했고 뭐 전두환이 학살했고 노태우 뭐 물태우했고 뭐 다 이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럼 좋은 건 누가 했냐? 좋은 건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 일본에서 좋은 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물건을 팔아준 거고 일본이 한국에 공장 짓고 그 상품을 미국이 팔아준 거죠. 잘한 건 미국에서니까 미국한테 그럼 상을 줘야 되냐? 우리 잘한 게 없고 미국이 잘한 거야.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우리가 뭐 자가발전을 민주당이 막 잘해가지고 뭐 한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잘한 대통령은 없어. 단지 잘못한 대통령이 있을 뿐이야. 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잘한 거예요. 문재인이 큰 잘못을 안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구조를 알면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그 뭐 선거 결과에 납득을 못하고 막 개소리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전용같이 막 상소리하고 황당한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다 구조론을 몰라서 그래. 구조론은 밸런스고 밸런스는 자유법칙인데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까놓겠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판에 뭐 대파소동 이거 영향 없었어. 이수정이 표 많이 받았어요. 대파를 가지고 난리 쳐도 표를 많이 받은 거야. 그 우리 쪽도 뭐 양분석이 하고 뭐 이상한 사람 별 희한한 사고를 다쳤는데 우리 쪽이 잘못해서 뺏긴 건 내가 볼 때 한 5석. 마찬가지로 국힘당이 잘못해서 뺏긴 것도 한 5석. 결국 10석 정도가 오갔을 뿐이고 제가 처음에 180대 120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192석, 한 10석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래도 단식을 하고 칼 맞고 고생을 했죠.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막 슈퍼맨 나오고 막 히어로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밸런스의 법칙에서 법칙대로 가는 거야. 여기서 잘해봤자 5석, 잘못하면 5석, 합쳐서 10석.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감독이 작전을 잘 짜서 얻을 수 있는 선수가 1년에 5석이. 1년에 5승 정도는 감독 몫이다. 감독은 연봉을 보라고. 5승하는 투수하고 비슷해. 감독 연봉이 오따니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왜 선수는 연봉이 많고 감독은 연봉이 적을까? 감독은 5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5승 투수 연봉이야 그게. 그래서 이런 밸런스 원리를 알면 5년 앞을 내다보고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판이 짜여졌기 때문이다. 그럼 저쪽이 진 이유는 뭐냐? 저쪽이 진 이유는 조중동 때문이고 종편 때문이에요. 일베 때문이에요. 그냥 중도로 와야 되는데 계속 극단주의로 가는 거야. 종편, 일베, 태극기 할배 이런 세력 아스팔트 할아버지들이 국힘당을 중도로 안 가고 계속 극으로 가기 때문에 중도표가 다 우리 쪽으로 온다고. 그걸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표를 버는 거야. 다시 민주당이 잘해서 180석을 얻은 게 아니고 조중동이 중도표를 계속 민주당 쪽에 밀어낸 거야. 중도 저리 가! 충청도 저리 가! 충청도 중간인지 저리 가! 그래가지고 충청도가 더 우쪽에 온 거야. 왜 충청도 우쪽에 왔냐고. 호남이 이쁘다고 온 게 아니고 조중동이 충청도 재수 없어. 핫바지 싫어. 그러고 막 충청도를 민주당 쪽으로 밀어보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갑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너무 쉽게 이겨. 너무 쉽게 이기다 보니까 조건박해 같은 초선, 무게이념 초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박용진 왜 개가 돼버렸냐. 조중동이 점수 따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박용진은 단순히 그 뭐 빡 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만, 호르몬이 뿜뿜. 호르몬에 넘어간 거예요. 극기복내. 호르몬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 공자의 극기복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밸런스 자동복원에서 전부 설명될 수 있다. 밸런스의 복원력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밸런스의 복원력만 알면 돼. 밸런스는 기울이면 다시 복원된다. 배하고 같아요. 배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다시 복원된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이거 하나만 하면 게임 끝인 거야. 근데 이번 총선도 그렇잖아요. 밸런스가 어딘지 딱 보라고. 누가 밸런스 축구장을 기울인지 보라고. 뭐 선거판에 대파가 어떻고, 뭐 황상무가 어떻고, 이종섭이 어떻고, 선거에 아무 영향 없어요. 다 해봤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 한 달 동안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은 딱 5석을 따먹게 한 거라고. 그걸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놈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삐져가지고 당대 탓이다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아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이런 어석은 5석밖에 없어. 한동훈이 셀카 찍어가지고 이런 먹은 어석은 겨우 5석이야. 속으로 이러고 있다고. 실제 그 말이 맞아요. 한동훈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랬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나 셀카 열심히 찍었어. 홍준표 님은 한 게 뭐야.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한동훈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셀카 놀이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원래 지게 되어 있었다. 왜? 종편이 축구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반동력에 의해서 이거는 물리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생쇼를 하고 이재명을 잡아쳐놓고 조국을 좁히고 그런다고 해서 축구장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물리학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메타 인류. 이 메타라는 것은 바로 그 저울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력, 권력의 권위, 저울추란 말이에요. 저울추가 까딱까딱. 다시 말해, 이번 총선도 저울추가 까딱까딱 해서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저울추가 움직여서 이겼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잘난 척 하지 말고, 이재명은 겸손하게, 있는가 본데, 너무 방방 떠가지고 막, 이게 다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단지 밸런스가 움직였을 뿐이다. 그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이 바로 메타. 메타를 알아야 돼요. 네. 우선님, 소장군님, 이영수님, 박미희님, 영원중님, 난나님, 반갑습니다. 현재 60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박신타마나님이 축을 장악해서 밸런스를 항상 우리 편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지요? 항상 우리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물론, 없지요. 단지 선거 때만 어떻게 움직이면 돼요. 중요한 선거 때만. 다시 말해서, 안 중요한 선거는 내주고, 중요한 선거를 이겨야 된다고. 어차피 밸런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완벽하게 우리 쪽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일본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을 둘러 쪼개야 돼요. 민주당 안에 민주당 좌파, 민주당 우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지역주로 되어 있기는 경상도와 호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고 일본 자민당처럼 구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반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안 중요한 선거를 지고 중요한 선거를 이기는 게 정답이다. 근데 다음 선거가 3년 남았는데 이건 뭐냐면 대선 1년 후에 총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대선에 이기는 당은 총선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밀어주자 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밀월관계죠. 허니문 선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총선은 허니문 선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 대선에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세를 몰아서 대선을 먹으면 그 다음 총선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에 역시 이길 확률이 높다. 아, 이것도 기분 째지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잘 조정해놔야 돼요. 대선하고 총선이 2년 간격으로 있어야지 이게 붙어버리면 이명박 현상이 나요. 이명박도 선거를 총선을 두 번 다 이겼어요. 왜 이명박 총선을 다 이겼냐면 대선하고 총선이 붙어놨어. 그때 하필 그렇게 됐어요. 4년, 5년 간격으로 대선인데 그 사이 4년에 총선이 있었다고. 그래서 대선과 총선이 딱 붙어가지고 이명박이 선거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명박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선과 총선이 붙어서 그렇다. 타이밍의 문제였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들은 그런 걸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다. 개소리하고 있죠. 네, 윤석열도 허니문 하나 해먹은 게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긴 거는 약간 허니문이었어요. 네. 요걸 알려면 차원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 메타. 메타라는 것은 그걸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도 있고, 다음이란 뜻도 있고, 앞이란 뜻도 있고, 속이란 뜻도 있어요. 야, 이게 뭘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스어인데, 보통 우리가 메타라고 하면 다음에 사이에 뒤에 넘어서 네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뜻이 사이도 되고 넘어도 되고 다음도 되고 뒤도 되고 뭐가 이렇게 다양하냐.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성 다음에 이름이 오는데 영어는 이름 다음에 성이 온다고. 다음에 오는 건 뭐냐. 성이라는 거죠. 메타가 성이에요. 성이 뭐냐.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게 뭐냐. 닮은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차원입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의사결정이 일어난데 이게 레벨이고 이게 밸런스고 이게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구조론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차원은 내려갈 수 있을 뿐 올라가는 건 없어요. 올라가는 건 있긴 있는데 그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자연의 현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각이 되고 각이 입체가 되고 입체가 개가 되고 이런 것은 자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에 점을 하나 찍고 선을 꺾고 그다음에 면을 그리고 입체를 그리고 이건 인간이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는데 3D 프린터를 뽑으면 그래야 돼요. 3D 프린터가 처음에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다음에 내려 선을 만들고 선을 쌓아서 면을 만들고 면을 쌓아서 입체를 만든다고. 3D 프린터가 만드는 것이 그렇고 자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 법칙은 특히 에너지 에너지의 방향 전환은 개, 체, 각, 선, 점으로란다. 여기서 각은 면을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는 면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는 한 점에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한 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개, 체, 각, 선, 점이라는 것은 한 점, 에너지가 움직이는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라는 것은 이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하나의 그 밸런서, 중심점. 저울에 딱 달면 아무리 무거운 것이도 저울에 딱 달면 저 점은 한 점이라고. 전체의 덩어리를 한 점이 대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점이 전체를 대표하는 걸 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의 모순이 있을 때 그 모순이 깨지는 것을 배가 깨지는 걸 체, 체가 깨지는 걸 각, 각이 깨지는 걸 선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콩 하나에 콩 하나를 더하면 콩 둘이 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더해야 돼요. 저절로 콩이 막 자라서 콩나무가 되는 건 잭과 콩나무 이건 동화에 나온 이야기고 콩이 막 자라려면 햇볕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마이너스밖에 없다. 콩이 썩거나 깨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을 일상생활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이라고 치면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우리는 공격이나 수비나 같다고 생각하죠. 안 같아요. 공격은 공을 갖고 있어. 근데 수비수는 공이 없어. 축구를 보면 공격수는 드리블을 한다고. 드리블을 칠 때는 공이 있는 거야. 근데 수비수는 왜 공이 없냐고. 공이 없어. 공이 있으면 수비수가 아니죠. 근데 공격수는 공이 있고 수비수는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는 평등하지 않아요. 공격이 수비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뭐가 하나 더 있다. 그걸 메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 이름 보면 뒤에 확장자명이 있는데 데이터명 뒤에 확장자명이 따라오고 앞에 오는 건 데이터 영역, 뒤에 오는 거는 메타 영역 이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뒤에 오는 게 차원이다. 사실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위에 오는 거예요. 속에 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렇게 체라는 것은 무게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중심이 속에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손잡이는 겉에 있어요. 물체의 손잡이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축구 선수는 공이 앞에 가잖아. 근데 메타는 다음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은 그 뒤에 가는 게 다음이야. 근데 사실은 공은 앞에 간다고. 앞에 가는 게 다음이야.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속에 가기도 하고 위에 가기도 하고 겉에 가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하나가 돼 있어요. 항상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형상위의 것, 그래서 형이상, 상이라고 해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데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그게 뭐냐? 그건 공유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은 복도를 공유한다. 집은 길을 공유한다. 자동차는 도로를 공유한다. 승객들은 운전수를 공유한다. 운전수는 앞에 있죠. 도로는 어디다? 도로는 집과 집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기차는 터미널을 공유한다. 역을 공유한다. 역은 뒤에 있나? 하여튼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하여튼 어딘가에 있어요. 공유하는 것이 메타다. 근데 이제 이걸 이 메타 위의 메타 위의 메타 위의 메타 위의 메타 위의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신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는 신 개념이 없어. 동양의 신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귀신하고 신은 다르잖아. 귀신은 솔직히 말해서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쪽팔리잖아. 신은 좀 뭔가 파워가 있는데 귀신은 비리비리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동양에는 신이 없어.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신이 없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메타를 이야기하려는데 그 메타 위에 또 메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메타 위에 메타 위에 메타 위에 이게 쭉 연결되어 가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양에만 신이 없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신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양에도 신이 없어요. 그럼 뭐냐? 히어로라는 거죠. 뭐 제우스 신, 헤라 신이 자세히 들어보면 사람이야 사람. 아킬레스도 신이고 오디세우스도 신이고 다 신이라 그러죠. 클레오파트라도 신이에요. 근데 클로파트라는 나는 신인데 남편은 카이사르는 신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신과 신의 결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 클로파트라 신이냐, 그냥 여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는 히어로가 다 신이에요. 그리스 히어로가 다 신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파라오도 히어로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죠. 파라오가 신이면 카이사르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 원로원에 내가 신이 되었길라고 그러니까 원로원이 너 죽어 그래가지고 아 그럼 죽어야 되나요 하고 죽었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지고 클로파트라한테 물어보니까 나보고 신이라고 하던데 클로파트라가 말했어 내가 신이라며 그럼 원로원이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들어보면 서양도 옛날에는 신 개념이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신이라고 하면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 정립된 이후의 일이고 심지어 유태인도 원래 신이 별게 아니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근데 유태인의 신은 대단한 신이 아니죠. 그냥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그냥 족장이에요. 포세이돈, 뭐 아폴론 그러고 제우스, 헤라 그러고 막 별별 귀신이 다 있는데 동양의 귀신하고 별 차이 없어. 동양의 귀신은 영, 혼, 백, 정, 기 다양한 게 있는데 물질의 물질. 그래서 동양의 귀신은 햇볕에 말라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을 햇볕에 마르지도 않고 바람에 흩어지지도 않는 그게 뭐냐 명당이에요. 명당.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파묘에서 명당을 찾고 있잖아요. 그 명당이 뭐냐. 명당이라는 것은 바람이 잘 안 불고 햇볕이 안 드는 곳이에요. 햇볕이 너무 많이 들면 양지바른 곳은 좋은 무덤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기가 모여가지고 우열이 생기면 귀신이 되는데 국가를 일으키는 큰 업적을 세우면 사방에서 기가 막 모여들어가지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귀는 음이 강하면 귀고 양이 강하면 신이다. 별거 없어. 그냥 음양이야. 그래서 이 귀신도 신도 오래 못 살아요. 그 동양 신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왕도 8대 제사만 지내고 그 위로는 제사를 안 지내요. 막 수십 대 막 제사 지내면 안 돼. 지금은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인간들이 막 8대조까지 제사 지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평민은 아버지 제사만 지내고 양반은 할아버지까지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 중에서 대부 이런 사람은 뭐 4대조 막 이렇게 지는 거지. 양반 중에도 4계급은 2대조까지밖에 안 지내요. 근데 결론은 신 개념이 왜 생겼을까? 아까 얘기한 메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메타 영역을 다시 말해서 메타라는 건 닮았다는 건데 닮았다는 것은 복제되었다는 얘기. 그 복제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 개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차원이 낮아지는 복제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복제가 계속 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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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을 실천할 수는 있다. 그게 뭐냐면 초인이죠. 히어로가 될 수도 있고 지성인이 될 수 있다.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인간 몸뚱이 이거는 더 높은 단계가 없지만 의사결정은 더 높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명과 발견 그중에 어느 게 더 높은 단계냐. 발견이 더 높은 단계. 발명은 더 낮은 단계. 그보다 더 낮은 게 뭐냐면 응용 단계. 그러니까 일단 발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발명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응용 단계가 있고 밑에는 이제 표절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이냐 발명이냐 응용이냐 표절이냐 실용신화이냐 신발명이냐 신물질이냐 이거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약이라고 하면 동양의 약은 막 온갖 인삼 녹용을 짬뽕 해놨지만 서양의 약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물질을 신약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십전대보탕처럼 뭐 약방이 감초처럼 인삼 녹용 사람 다 섞어놓은 것은 약이 아닌 거죠. 그건 약이 아니야.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라는 거죠. 그럼 동양에서 말하는 십전대보탕 그 똑같은 약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걸 뭐냐? 그건 발견 밑에 발명 밑에 응용 밑에 표절 밑에 복제 단계다. 모방 단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사결정할 때는 더 높은 단계에서 개입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복제의 원본에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메타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 모니터가 꺼졌어요. 꺼졌어. 그래서 지금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네. 난나님, 소장군님, 프렌즈비님, 쌀쌀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86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간의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 검증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발견이 제일 차원이 높고 발명이 그 다음이고 응용 복제는 그 차원이 낮은데 데이터 영역 위에 메타 영역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발견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죠. 신약을 신물질을 발견했다. 이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발명은 특허낸 놈이 먹는 거죠. 발명 특허는 있는데 발견 특허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발명 특허보다 발견 특허가 더 윗길이잖아. 발견 특허가 더 높은 거라고. 구조로는 발명 특허 아니고 발견 특허예요. 구조로는 어디 가서 특허를 해야 되냐고. 이게 발견 특허야.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한동훈이 억울하다 그러는데 구조론이 더 억울해. 이건 발견 특허를 해야 되는데 발견 특허라는 게 조자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메타는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를 하면 효율성이 있고 우리가 얻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복제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힘은 다 복제의 효율성이다. 그것은 생각에 대한 생각, 존재에 대한 존재, 지식에 대한 지식이다. 사물 위에 사건이 있고 물질 위에 에너지가 있고 의사결정이 변화에 앞선다.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그것이 먼저다. 그런 얘기죠. 맹지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길이 열려야 집을 짓는다. 이게 뭐냐면 길이 메타고 집이 그 다음이라고. 길이 먼저다. 본문 앞에 목차가 있고 내용의 앞에 형식이 있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이게 항상 다 뒤에 오예요. 영어는, 영어로 말하면, 집을 지어야 길이 생긴다. 이렇게 거꾸로 말해야 돼. 우리는 길이 열려야 집을 짓는다. 길이 안 열리면 정부에서 맹지라고 건축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집을 지어야 길이 생기지. 집이 없는데 왜 길이 생기냐. 똑같은 얘기인데, 앞이냐 뒤냐.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이름을 먼저 부르고 개는 목줄을 먼저 채운다. 주체가 객체에 앞서고 직관이 논리에 앞서고 메타가 데이터에 앞선다. 이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써놓은 글이 짧은 글이라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차원은 이 메타에서 시작돼서 뭔가 깨지는 이탈 형태로만 존재하고 모순의 이탈이 개, 개의 이탈이 채, 채의 이탈이 각, 각의 이탈이 선, 점의 선의 이탈이 점. 여기서 뭐냐? 최근에 강정호가 말했듯이 지면 발력. 우리가 그냥 힘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내 체중을 지구로 보내서 그 되돌아온 반동력으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체중이 있는데 내 체중이 70kg라고. 근데 지구에 보내서 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두 배가 돼버려요. 체중이 140kg 돼. 그 저울 위에 잘 못 올라왔으면 저울 끈이 확 올라간다고.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 모순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죠. 그것이 모순의 이탈, 개의 이탈, 체의 이탈, 각의 이탈, 선의 이탈. 이렇게 개체 각선점으로 이 슈룩 빠져나가서 영에 이르면 사라지면 사건이 끝난다. 이것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도 외부에서 들어온 모순을 밖으로 쳐내는 과정이다. 그럼 외부에서 어떤 모순이 들어왔을까? 조중동, 종편, 검찰의 선거 개입. 그런 게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팔을 흔들어서 저 축구장을 기울여서 외부에서 들어온 검찰의 힘, 종편의 힘, 일배충 힘을 이런 나쁜 요소들을 몸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65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